제9장 바벨론과 그 멸망 서론 18장과 17장은 두 개의 장으로 나누지 말고 한 장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서 3절은 앞부분의 계속과 발전인데 이는 계시록 18장 3절이 다음 세 가지 일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열국이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것은 17장에서만 언급되고 둘째, 땅 위의 각 상고들이 그녀의 사치스럽고 화려함을 인하여 부하게 되는 것은 18장에만 언급되며 셋째, 땅 위의 군왕들이 그녀와 행음하는 것은 17장과 18장에서 다 기록되었습니다. 17장, 18장에서 어떤 것들은 아래와 같이 번역됩니다. 17장 1절, 5절, 15절의 음녀는 기녀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17장 5절의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는 비밀스런 큰 바벨론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7장 11절의 일곱 중에 속한 자라는 일곱 중에 하나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18장 2절의 큰 성 바벨로니아는 큰 바벨론이라고 번역되어야 하며 14장 8절도 동일합니다. 18장 14절의 과실의 원본은 익은 과실입니다. 16장 19절은 큰 성 바벨론에 대하여 말하고 14장 8절의 큰 성 바벨론의 의미는 큰 바벨론입니다. 그러나 이렇게만 말하고 17장에서 18장이 없다면 14장 8절과 16장 19절에서 말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7장에서 18장은 한 면으로는 큰 바벨론을 말하는 것이며 다른 한 면으로는 큰 성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란 세 글자는 바벨에서 나온 것으로 창세기 10장에서 11장에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여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던 니므롯이 시날에 건축한 성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탑의 기원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4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각지에 흩으시려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셨기 때문에 그 성을 바벨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벨 혹은 바벨론은 혼란의 의미입니다. 바벨은 또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우상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들이 갈수록 커져서 도달한 최고의 전성 시기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패역으로 인하여 그들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었는데 그때가 다니엘 시대였습니다. 어느 날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후에 다니엘의 해몽으로 인하여 꿈에 본 금신상의 거대한 금머리가 바벨론의 전성시대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이 성은 곧 황폐해졌습니다. 그 후 헬라가 메데바사를 멸하고 또 로마가 헬라를 멸했습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의 나라였고 로마는 최후의 나라인데 이 네 나라는 다 유다를 괴롭혔습니다. 앞에 세 나라는 다 지나갔지만 오직 로마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며 열 발가락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까지 유대인은 로마의 다스림 아래 있는데 바벨론은 우상을 숭배하며 유대인을 가장 미워하며 로마도 그러합니다. 로마는 하나의 정치적인 큰 성일 뿐 아니라 하나의 종교적인 중심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초기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았지만 그러나 로마는 또한 그리스도인을 가장 미워하였습니다. 주후 4세기에 이르러 콘스탄틴이 입교하였고 그는 사람들에게 입교하도록 장려했을 뿐 아니라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이때 정치의 중심은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졌으며 이때부터 로마는 주후 700년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다스려졌습니다. 주후 725년 이후 황제 레오 3세는 콘스탄티노플에서 회의를 열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이단이며 불법적이라고 결정하였으며 로마가 이를 반대하여 콘스탄티노플에서 분열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독교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나누어졌습니다. 동로마는 갈수록 쇠약해졌으며 서로마는 반대로 갈수록 발달했습니다. 후에 로마 천주교가 정권을 정확함으로 많은 신실하게 주를 사랑하던 믿는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로마 천주교가 장래 전무한 발전을 하게 되며 세력이 크게 신장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는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할 것이며 또한 그에게 복속된 열왕으로 하여금 로마 천주교를 소멸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로마는 비록 지나갔지만 정치적인 로마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며 3년 반의 대환란 후 하나님이 정치적인 로마를 파괴하실 때까지 지중해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왜 계시록 17장에서 18장은 분명하게 로마라고 기록하지 않고 바벨론이라고 기록했습니까? 그것은 요한의 때가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만일 로마라고 분명하게 지적했다면 이 책은 인쇄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요한이 밝히 기록하기를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감추시려는 성령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사람들이 바벨론을 다만 역사상의 바벨론으로 생각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17장 5절에서 언급한 것은 첫째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비밀은 영적인 의미이며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를테면 11장 8절에서 만일 분명하게 예루살렘이라고 기록했다면 즉각 유대인의 반대를 불러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의미를 사용하였습니다. 둘째, 바벨론이라고 말하지 않고 큰 바벨론이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이 바벨론이 이전에 실제로 있었던 바벨론보다 더 클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 바벨론이 옛날의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첫째, 온 세상에 오직 하나의 성만이 일곱 개의 언덕 위에 건설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성이며 역사에서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 위에 도시라고 불렸으며 이것은 완전히 17장 9절에 부합합니다. 둘째, 17장 10절에 무너졌다는 선한 종말을 보지 못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는 자살했고 어떤 황제는 피살되었으며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할 때 제외하고 있던 황제는 의심할 바 없이 로마 황제입니다. 셋째, 로마를 제외하고는 지상의 열왕들을 통치할 두 번째 나라는 없으며 이것은 바로 17장 18절의 성취입니다. 바벨론과 로마는 어떻게 상합합니까? 첫째, 바벨론은 유대 성지를 침략하고 성소에 들어간 첫 번째 나라이며 로마도 그 후에 이와 같이 했습니다. 둘째, 바벨론의 의미는 혼란이며 로마도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를, 교회와 세상을, 율법과 은혜를, 사람의 유전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교도와 그리스도인들을, 유대교와 기독교를,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유대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을, 땅에 속한 것과 하늘에 속한 것을, 오늘날의 버려짐과 장래 얻을 영광을 다 함께 섞었으므로 모든 혼자 때문에 중심이요 그 혼란은 극에 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란 이름으로 하나의 비정상적인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셋째, 고대의 교부들도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터툴리아는 바벨론이 로마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제롬은 내가 바벨론 곧 진홍의 음녀의 담장 안에 있을 때 로마의 자유가 있었고 성령에 대해 말한 서신을 그 성의 어떤 감독에게 바쳤다 라고 말한 적이 있으며 어거스틴은 바벨론은 과거 로마이고 로마는 나중에 하나의 바벨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넷째, 몇 명의 유명한 로마 천주교안의 저자들, 이를테면 벨라민, 베로니우스, 보수, 후거 등도 바벨론이 로마를 가리킨다고 시인했습니다. 벨로니우스와 같은 이는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 매번 바벨론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마다 로마를 의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파의 사람은 바벨론은 다만 로마의 정치를 가리키는 것이지 종교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수입니다. 만일 바벨론이 정치적인 로마만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면 한번 무너지면 되지 왜 14장 8절에서 무너지는 것을 언급하고 16장 19절에서 또 무너졌다고 언급합니까? 뿐만 아니라 전자가 넘어진 것은 짐승의 형상을 세우기 전이고 3년 반 이전의 일이며 후자가 넘어지는 것은 일곱째 대접이 부어질 때이고 짐승의 형상이 세워진 이후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구절의 성경은 바벨론의 양면을 가리키는 것이어야 하는데 한 면은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키며 한 면은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에서 로마의 의미는 교만한 자란 의미로서 하나님을 반대하여 스스로 높이는 것입니다. 비밀한 큰 바벨론은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첫째, 17장 1절,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 이 여인은 로마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지만 로마시는 많은 물 위에 건설되지 않았으므로 이 여인은 틀림없이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17장 9절,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로마시는 일곱 산 위에 건설되었고 만일 역사상의 일곱 산의 도시가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여기에 여인은 정치적인 로마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도시는 도시 위에 앉을 수 없으므로 이 여인은 정치적인 로마 위에 앉아 군림하는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셋째, 17장 6절.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만일 이 여자가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면 기이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켜야만이 기이한 것입니다. 넷째, 2절의 음란은 여기서 교리적인 방면이지 육체적인 방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성은 행음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틀림없이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치적인 로마가 이 땅의 왕을 다스린다면 결코 그들과 행음할 수 없기 때문에 17장 2절은 분명 종교적인 바벨론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면에서 바벨론이 때로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키는데 그 이유는 첫째, 17장 16절의 음녀의 결국은 짐승과 열불에 의해 불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8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심판하시는 것으로 보아 17장 16절은 종교적인 것을 가리키고 18장 8절은 정치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18장 7절에서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17장 16절에 이미 여자가 적그리스도와 열왕에서 패해짐을 당했는데 18장 7절에 어떻게 여자가 왕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틀림없이 하나는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키고 하나는 정치적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셋째, 17장에서는 표적을 많이 사용했지만 18장의 하반부에서는 대부분이 문자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장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해석해야 했던 이유는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18장 하반절은 해설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표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넷째, 8장 13절, 화가 있으리로다 라고 세 번 말한 후에 곧 세 번의 화가 임했으며 18장 2절에서는 두 번 무너졌도다 라고 말한 것은 역시 두 차례의 무너짐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틀림없이 한 차례는 종교적인 로마의 무너짐이요 한 차례는 정치적인 로마의 무너짐을 말한 것입니다. 다섯째, 이 책에서는 모두 두 개의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하나는 땅 위에 있는 것이고 하나는 하늘 위에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이 책의 로마도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방면이고 하나는 종교적인 방면이며 로마의 정치와 종교는 분별은 되지만 나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큰 음녀와 그녀가 탄 짐승. 17장 1절.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의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일곱 대접을 쏟은 후의 일입니다. 한 가지 놀라운 일은 21장 9절은 또한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 중 하나가 신부를 요한에게 보여주는데 17장 1절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음녀가 아직 심판을 받기 전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많은 물은 많은 백성, 무리, 많은 나라와 많은 방언을 가리키며 이 음녀는 많은 백성들과 무리와 나라, 많은 방언들 위에 앉아있는데 바꾸어 말하면 로마 천주교의 세력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미친다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사람들은 늘 스스로를 교회들의 어머니와 청지기로 칭합니다. 하나님은 왜 그녀를 기녀라고 말했습니까? 그것은 그녀와 세상이 왕래하고 조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성도들의 교통을 세상 사람과의 교통으로 공개하였습니다. 그녀가 얻은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영광이며 그녀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기녀는 혼인의 수속을 통과하지 않고 행음하는 자를 가리키며 음녀는 이미 결혼하고서 음행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녀를 기녀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결코 로마 천주교와 그리스도와의 어떤 관계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행음한 것이고 이와 같이 로마 천주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녀의 정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큰 기녀였습니다. 만일 그녀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의 원칙을 지켰다면 그녀는 클 수가 없었을 것이며 땅에서 단지 작은 무리를 이루어 세상은 하나님께 표적했으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이 크다는 것은 주 예수님이 바로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2절은 채소와 과목에 각기 그 종류대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32절에서 말한 기여자는 자라서 나무가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큰 기념화가 된 것입니다. 로마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큽니다. 황제는 단지 사람의 몸을 다스리지만 교황은 사람의 영혼을 관리하며 심지어 황제의 영혼도 교황의 다스림을 받으므로 교황은 황제보다 더 큽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교회에 합당한 상태가 아닙니다. 17장 2절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7장의 음행은 원문에서 다 음란을 말하는 것이지 간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녀는 음란을 행하는 자이고 음녀는 간음을 범하는 자입니다. 혼인관계가 있은 후에 범죄하는 것은 간음을 범하는 것이요 혼인관계가 없이 범죄하는 것은 음란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분과 로마 천주교와의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녀와 음행하였고 첫째, 로마 천주교는 땅의 임금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침례받기를 원하기만 하면 그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칙과 하나님의 성경을 싼값에 팔았습니다. 둘째, 그들은 교회를 국가의 크고 작음과 같게 했으며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만들어 로마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하면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습니다. 본래 교회가 국가보다 작아야 하지만 그들은 뜻밖에도 교회를 국가의 크기와 동일하게 했습니다. 셋째, 그들은 교회와 정치를 연합시켜 황제와 장관이 교회를 다스리는 데 이르게 했습니다. 로마 천주교가 범한 음란의 가장 큰 죄는 바로 황제와 왕의 권력으로 교회를 백성들에게 강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뿐 아니라 많은 다른 국가들도 이러했으며 그 결과는 공허한 이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그녀와 임금들의 행음은 그녀와 그들이 직접적으로 관계했음을 말하는 것이며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는 것은 그녀와 땅 위의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관계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그들은 이단의 가르침으로 땅 위의 사람들이 통치를 잃게 하고 어지럽게 했습니다. 한면으로 로마 천주교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약간의 돈을 내고 신부 앞에서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으며 다른 한면으로 사람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룩한 생활을 가르치지 않고 믿는 이들로 하여금 세상의 복락을 누리게 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는 온 세상 사람들을 취하게 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종교 없이는 살 수 없었으며 로마 천주교는 가장 세상 사람들의 구미에 맞았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한 방면으로 영적인 실제를 돌아보지 않았으며 다른 한 방면으로 종교적인 각종 의식으로 사람들에게 감정의 안위와 장래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로마 천주교는 과거에 이와 같았고 장래에도 반드시 흥황할 것입니다. 이를테면 1930년대 중국에서 개신교에 믿는 이들은 다만 3-40만이었지만 로마 천주교에 믿는 이들은 200만 명에 달하였으며 로마 천주교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로마 천주교인이었습니다. 미국에는 몇 개의 큰 교단이 있지만 지난 1년 동안 한 명의 교우들도 증가시키지 못하였지만 로마 천주교는 수백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영국의 어떤 교파의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로 돌아가자고 주장하며 다른 어떤 파의 사람들은 로마 천주교의 각종 특징을 공적인 기도문에 넣어 거의 의회에 통과될 시점에 있습니다.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난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광야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본래 세상이 광야이기 때문이며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는 로마시의 부분이 다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이 짐승은 한면으로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으로 일곱 머리와 열 뿔은 다만 그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 면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비록 여덟 번째 머리가 있지만 그는 일곱 머리가 가지고 있는 흉악함과 열 뿔의 권세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적그리스도는 다만 짐승에 불과하며 여인은 바로 기녀입니다. 그녀는 짐승과 같이 흉악하거나 이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있지만 타락한 행동을 하는 기녀입니다. 여자가 짐승을 탔는 데는 바로 로마 천주교와 로마 제국이 연합한 것이며 여인이 로마 제국을 이용하여 얼마나 많은 악한 일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성주가 만일 신부에게 잘못하게 되면 교황은 이 지방의 예배당에서 미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려 백성들이 송주를 반대하도록 격동시킵니다. 만일 어떤 일이 있으면 로마 천주교가 나타나지 않고 로마 제국이 나타나게 합니다. 짐승의 세력이 큰 만큼 그녀의 세력도 큰데 이는 그녀가 짐승을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은 붉은색이고 용도 붉은색인 것으로 보아 이 짐승이 용에게서 나온 것이며 모양이 용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남한 이름은 참남한 말과 다릅니다. 참남한 이름은 일종의 칭호로 하나님을 칭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들은 다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명했습니다. 17장 4절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자색은 로마 제국의 귀족의 상징이며 마치 성색 앞에 황색을 중복한 것과 같습니다. 로마 제국의 원로원의 가슴에는 반드시 한 가닥의 자색의 천을 달아야 했으며 무사들도 가슴에 한 가닥의 자색끈을 달아야 했고 황제는 자색 옷을 입었습니다. 여자는 자색빛 옷을 입었는데는 그녀가 세상의 영광을 얻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자색은 원색이 아니라 남색과 홍색이 조화되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남색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홍색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자색은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이 섞인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도 자색을 아주 중시합니다. 바네스 씨는 그의 주에서에서 로마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현저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붉은색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붉은색은 교황과 주교의 색입니다. 주교 중에서 홍의 주교의 옷과 모자, 양말, 마차 등은 다 진홍색이며 교황은 심지어 내의와 그릇까지도 다 진홍색입니다. 교황이 외출할 때마다 백성들은 환영의 표시를 하는데 그 장식들은 다 진홍색입니다. 금과 보석과 진주는 다 하나님의 진리의 예표입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이것들을 외부에 장식하고 있습니다. 한면으로 그녀는 많은 좋은 것들을 전시하고 있지만 다른 한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합니다.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이 여자는 머리에 면류관이 없는데 이는 그녀가 황제가 아니기 때문이며 손에는 홀이 없는데 이는 그녀에게 세상에 속한 권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금잔 안에 가증한 물건이 가득한 것은 그녀가 사람을 유혹하는 일종의 위력이 있음을 가리킵니다. 그녀가 목적을 달성하는 것은 결코 어떤 직접적인 권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미혹하는 수완으로 사람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로마 제국이 어떤 금속제의 방패가 있는데 그 위에는 손에 우주 위에 앉다 라고 쓰여진 금잔을 들고 있는 여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로마인들은 부지 중에 이 여인이 로마 천주교를 가리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장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하나의 비밀이지만 이 비밀은 이마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만일 눈이 있다면 이 비밀의 의미를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그분이 다스리는 온 땅의 중심이며 또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심이라는 것을 인정하셨습니다. 로마 천주교의 오류는 하나님이 그녀를 세워 예루살렘을 대체하였으며 로마를 정치와 종교의 중심으로 삼으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천년왕국에서의 예루살렘의 지위를 오늘로 옮겨왔습니다. 땅의 기녀, 비록 큰 기녀는 아니지만 우리는 그들이 로마 천주교에서 나왔는지 아닌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작은 기녀는 일종의 국립교회입니다. 앵글리칸 교회는 영국의 국교이기 때문에 앵글리칸 교회는 작은 기념에 틀림없습니다. 영국에서 앵글리칸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장은 반드시 황제로부터 세워져야 하며 처벌하는 것도 반드시 황제가 해야 합니다. 동시에 교회의 일종의 의식을 규정하는 것도 반드시 의회를 통과해야만 교회가 이를 집행할 수 있습니다. 국교뿐 아니라 로마 천주교를 모방하거나 답습한 교회 제도가 작은 기녀일 뿐 아니라 세상과 연합한 모든 교회는 다 역시 하나의 작은 기녀입니다. 소위 교우라는 것은 거듭난 성도들을 단일화하지 않으며 다만 그들이 기꺼이 헌금한다면 교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것도 구원의 여부를 묻지 않고 다만 그가 교우가 되었는지만을 보고서 정합니다. 이외에 유아 세례를 거친 사람도 교우가 되고 YMCA의 멤버들도 교로 간주하는 것 등은 다 기녀의 행위입니다. 모든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가증한 것들은 구약에서 모두 우상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천주교의 유명한 우상 숭배는 마리아와 천사, 사도와 성도들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콘스탄티노플에서 갈라진 이유는 바로 그녀가 우상을 숭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기디. 이것은 이 여자가 이전에 한 것을 장래에 다시 할 것이며 더욱 심하고 더욱 흉악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주의할 것은 이 여인은 성도들의 피를 흘렸다고 하거나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렸다고 하지 않고 다만 그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녀가 진히 사람을 죽인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 바울이 스데반의 해를 당하는 것을 기뻐한 것과 같이 로마 천주교도 진히 살인하지 않고 로마 제국의 권세로 말미암아 살인합니다. 선동하는 것은 그녀이지만 직접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은 로마 제국입니다. 성도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을 겸하여 말하는데 장래 유대인들도 로마 천주교의 박해를 받을 것이며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도 틀림없이 이와 같이 손상을 입을 것입니다. 요한이 기이하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가 뜻밖의 공개적으로 자칭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이 뜻밖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다니 어찌 기이한 일이 아닙니까? 17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요한이 본 이상이고 7절부터 천사가 이상을 해설하는 것이므로 8절부터 13절까지는 마땅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17장 7절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히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의 탄바 일곱 머리와 열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이것은 천사가 일곱 머리와 열뿔의 비밀을 요한에게 말해줄 것을 설명합니다. 17장 8절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리라. 천사가 요한에게 말해준 짐승은 네 단계의 역사가 있는데 첫째 전에 있었고 둘째 지금은 없으며 셋째 장래 무적행 위로 올라올 것이며 넷째 다시 멸망할 것이다. 이 책에서 말한 짐승은 한 면으로는 로마 제국을 가리키며 다른 한 면으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로마 제국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이 짐승은 전에 있었던 짐승입니다. 어떻게 로마 제국이 전에 있었던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둘째, 이 짐승은 지금은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때에 어떻게 로마 제국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셋째, 이 짐승은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했고 무적행은 영을 가두어두는 곳인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무적행에서 올라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넷째, 이 짐승은 멸망할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로마 제국이 장래 지옥에 갈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의 짐승이 로마 제국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이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 그것은 요한의 전에 있었으며 세상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 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없다는 것은 요한이 살아있을 때 그는 이미 죽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없다는 말은 창세기 42장 36절부터 38절까지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 죽었음을 가리킵니다. 장래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라 함으로 보아 그것이 지금은 없고 무적행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적행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그가 장래 부활할 것을 말합니다. 멸망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은 영구히 땅 위에 있지 못하며 영원히 권세를 장악하지 못하고 그의 결국은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그가 전에 있었고 지금은 없으며 장래에 다시 있을 것이라는 것은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을 가장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길 것입니다. 기이히 여긴 결과는 짐승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이 이 유혹에서 보존될 것이며 이름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짐승을 경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17장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3장 18절도 같은 말을 하는데 거기에 지혜가 아는 것은 다만 짐승의 숫자일 따름이지만 이 구절의 지혜로 아는 것은 바로 짐승의 머리입니다. 이 일곱 머리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째 장소를 가리키고 둘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장소라고 말한다면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며 산은 땅의 머리이고 또한 세력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드워드 박사는 요한의 시대 로마는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려졌다고 말합니다. 많은 로마의 고대 시들은 다 로마시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요한 이후 500년 동안 로마의 시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로마를 일곱 언덕의 도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금화에는 여인이 일곱 산 위에 앉아있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로마 황제 베스파시안 시대에 통용되었던 화폐에는 일곱 산 위에 건설된 로마시가 새겨져 있고 아래에는 티베르강 앞에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인 호레이스는 신들이 은혜로 일곱 산을 돌본다고 말했으며 또 다른 시인인 티블루스도 너희 소들아 일곱 산 위로 와서 풀을 뜯으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일곱 머리는 또한 일곱 왕입니다. 이는 왕은 백성들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산은 땅의 머리이고 동시에 존재할 뿐 아니라 장구하며 사람의 머리는 잠시이며 또한 끊임없이 이어지며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옵니다. 이사야 7장 8절에서 9절은 땅의 머리와 사람의 머리를 가장 잘 표명합니다.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이로 보아서 머리의 의미는 한면으로 수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며 한면으로는 사람을 가리켜 말합니다. 17장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형제회의 몇몇 성경 해석가들은 일곱 왕이 일곱 가지의 정치 체제를 가리킨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일곱 왕은 천사의 해석이므로 달리 해석을 더할 수 없습니다. 둘째, 성경에서는 지금까지 왕으로 정치 체제를 대표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교회 밖의 사람의 저작물에도 이같이 말한 곳이 없습니다. 셋째, 왕이 이미 일종의 정치적인 체제를 나타내는데 모든 왕마다 어떻게 다시 그 기타의 정치 체제를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넷째, 비록 어떤 사람들은 로마에 일곱 가지의 정치 체제가 있었다고 분석하지만 여기서 일곱 왕은 왕으로 계승했으며 로마 제국의 일곱 가지의 정치 체제는 끊임없이 계승되는 것이 아니었으며 흥함도 쇠함도 없고 끊어졌다 이어졌다며 아주 산만한 것이었습니다. 다섯째, 만일 일곱 왕이 일곱 가지의 정치 체제라고 한다면 열왕은 무엇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까? 어찌 열왕도 열 가지의 정치 체제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만일 이렇게 말한다면 로마는 열일곱 가지의 정치 체제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섯째, 17장 9절은 산 위에 앉은 여자를 말하는데 모든 산마다 다 산이며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산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일곱 왕도 반드시 모두 왕이어야 합니다. 일곱째, 성경에서 사용된 머리라는 말은 다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인데 어떻게 정치체제를 가리켜 말할 수 있습니까? 다니엘 7장 6절에 네 머리는 네 왕을 가리키며 결코 네 개의 정치체제를 가리키지 않는데 어떻게 계시록에서는 일곱 왕이 일곱 가지의 정치체제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여덟째, 만일 왕이 정치체제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콘스탄틴 대제의 시대 그리스도인도 마땅히 일종의 정치체제여야 하는데 그러나 계시록 12장 3절에 일곱 머리는 용의 몸에서 자라나온 것이므로 모든 머리가 다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도 역시 사탄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혹 어떤 사람은 로마에 모두 12명의 가이사가 있었으며 요한의 때에 도미티아는 12번째의 가이사이므로 어떻게 로마에 일곱 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며 비평합니다. 우리는 계시록 2장에서 3장은 어떻게 일곱 교회만을 말할 수가 있는가를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일곱 교회를 들어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로마 역사 가운데서 일곱 왕을 차단하여 대표한다 하더라도 일곱 왕을 열두 명의 가이사 중에서 어느 왕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아래 몇 가지 점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첫째, 13장 1절에서는 머리들 위에는 참난된 이름이 있더라고 말하므로 이 일곱 왕은 다 스스로 신의 이름을 칭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을 하나님과 같이 경배하게 했습니다. 둘째, 17장 10절에 망하였다는 말은 갑작스런 죽음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왕은 다 좋은 종말을 얻지 못했습니다. 요한 이전에 이미 있었던 다섯 왕은 줄리우스 시저, 티베리우스, 칼리굴라, 클라우디우스, 네로입니다. 이 다섯 왕은 다 자신을 신으로 칭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경배하게 했으니 그들의 종국은 자살이 아니면 피살을 당했습니다. 도미티아는 여섯 번째 왕이며 요한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그도 스스로를 신이라고 칭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피살당했습니다. 일곱째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한 바로 그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곱 번째 왕이 여섯 번째 왕 이후 얼마나 지나서 오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다만 이 일곱째 왕이 땅 위에서 잠깐 존재하다가 후에 피살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섯 번째와 일곱째 사이의 시간은 종교적인 로마로 하여금 권세를 장악하게 할 것입니다. 첫 번째에서 다섯째와 일곱째와 여덟째까지는 다 정치적인 로마가 권세를 장악했기 때문에 현재는 종교적인 로마가 정치적인 로마를 대신하여 권세를 장악합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후 이스라엘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왕이 없는 공백기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로마가 멸망한 후 공백기가 있은 후에야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올 때 온 세상은 틀림없이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단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면 그는 3년 반 동안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일곱 번째가 일찍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17장 11절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한 구절을 본장 8절과 비교하여 읽어보면 8절은 짐승의 역사를 4단계로 나누어 말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짐승의 역사도 4단계, 즉 첫째 전에 있다가 둘째 지금은 없고 셋째 그도 그 일곱 중에 속한 자며 넷째 장래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17장 11절의 첫 번째, 두 번째와 네 번째 단계의 역사의 특징이 8절의 첫 번째와 두 번째, 네 번째 단계와 완전히 상합하기 때문에 11절의 세 번째 단계도 반드시 8절의 세 번째 단계와 상합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틀림없이 무적행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한 면으로는 그가 여덟 번째이며 또 일곱 중에 하나라고 말하고 또 한 면으로는 그가 무적행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그는 틀림없이 일곱 중에 하나가 부활하여 여덟 번째가 된 것입니다. 과연 일곱 중에서 누가 그입니까? 첫째, 그는 일곱째는 아닌데 일곱째는 아직 세상에 있지 않았지만 이 짐승은 전에 세상에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는 여섯 번째도 아닌데 여섯 번째는 요한이 있던 시대에 아직 세상에 있었으며 요한이 세상에 있던 때 그는 이미 세상에 시방 없어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곱째가 아니고 여섯째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앞에 다섯 중에 하나이어야 합니다. 그는 이 다섯 중에 누구입니까? 13장 18절에서 우리는 이미 그가 네로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8절은 우리에게 장래 적그리스도가 땅 위에서의 지위가 어떠할 것임을 말해주며 또한 11절은 우리에게 적그리스도의 왕가의 지위가 어떠할 것을 말해줍니다. 일곱째는 적그리스도의 선봉이 되고 여덟째는 일곱째의 몸으로 말미암아 혼이 돌아올 것입니다. 여덟은 부활의 숫자이지만 그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지만 그는 시체를 빌려 혼이 돌아오는 부활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원치 않고 살아있는 가이사를 택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장래 적그리스도는 한 명의 가이사의 부활이며 사람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원치 않고 부활한 가이사를 선택할 것입니다.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이고 열불은 열왕이지만 머리와 뿔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뿔은 머리에서 나기 때문에 반드시 비교적 작아야 합니다. 머리는 로마 전체인 반면에 뿔은 로마의 한 나라의 분봉왕, 곧 로마 제국에 부속된 왕입니다. 둘째, 머리는 한 시대에 하나만 나오고 왕으로 계승하며 뿔은 동시에 왕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일곱 머리 중에 한 명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고 열 뿔도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는 요한의 시대에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이 열왕은 여덟 번째의 그 짐승과 동시에 권세를 얻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열왕은 열 개의 왕국을 가리켜 말한 것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지 않은데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첫째, 열왕의 일은 천사가 이미 해석했기 때문에 다른 해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 17장 12절과 17절의 왕을 만일 왕국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셋째, 짐승이 사람이기 때문에 열왕도 역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열왕은 땅 위의 임금과는 다른데 땅 위의 임금들은 이 열왕이 오기 전에 이미 땅 위에 있었지만 열왕이 다스릴 때 그들은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땅 위의 임금은 지중 큰 귀녀와 연합했었지만 열왕은 큰 귀녀와 연합한 적이 없으며 뿐만 아니라 큰 귀녀는 열왕에게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17장 13절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는 열왕을 가리킵니다. 만일 짐승이 교황을 가리킨다면 결단코 이러할 리가 없는데 지금까지 열왕이 교황에게 권세를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짐승이 로마의 어떤 황제라고 말한다면 역시 그러한 것이 성립되지 않는데 이는 지금까지 열왕이 권세를 로마의 어떤 황제에게 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열왕이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준 것은 짐승이 죽었다가 부활한 초자연적인 사람임을 보았기 때문이며 사악한 영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하신 후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죽고 부활한 후에는 사악한 영도 모방하고 운행하여 열왕으로 하여금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게 합니다. 17장 14절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기록한 순서대로 본다면 먼저 이 구절을 말하고 후에 16절을 말했으며 사실의 순서로 본다면 16절은 14절 이전에 발생한 것입니다. 19장 11절은 17장 14절의 전쟁을 자세히 말한 것이고 실제 전쟁은 19장 11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어린 양을 따라가지만 이기는 이는 어린 양 자신이며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검과 발 아래 두는 능력으로 원수를 이길 뿐 아니라 그를 발 아래 짓밟을 것이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린 양이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결코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권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승리는 그분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에 이것은 권위이지 어떤 능력이 아닙니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세 부류가 있는데 첫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 둘째, 택하심을 받은 사람, 셋째, 충성된 사람이며 이 세 부류의 사람은 큰 귀녀와 맞서는 사람들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부르심을 받아야 합니다. 부르심은 하나님 자신의 정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본래 택함은 부르심 이전에 있지만 여기서 택함을 받는 것은 부르심 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이것이 믿는 이들 가운데서의 택하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이들은 적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 순서입니다. 시편 89편 19절은 이 의미를 증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다윗을 택하셨는데 이로써 구원받은 이들이 한 무리이고 이기는 이들도 한 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택함받고 부르심을 받아야 할 뿐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충성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을 관심하는 것입니다. 17장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구절의 물의 의미에 대한 해석은 기녀가 비밀이고 상징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 또한 비밀이며 상징이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로 만족한다면 많은 무리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성도의 교통을 세상의 교통으로 공개한다면 많은 무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의 여인은 세 군데의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첫째, 짐승 위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로마 제국과 연합하였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둘째,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는데 그녀가 로마를 중심 삼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셋째, 많은 물에 앉아 있는데 그녀의 세력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 어떤 때는 그녀를 기녀라고 칭하였다가 어떤 때에는 여자라고 칭합니까? 여자라는 말은 그녀와 로마의 관계를 가리켜 말한 것이고 기녀는 그녀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방면의 관계를 말한다면 그녀는 여인이며 종교적인 방면의 관계를 말한다면 그녀는 기녀입니다. 17장 16절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열뿔과 짐승은 여자를 미워하지 않고 기녀를 미워하는데 이는 여자가 그들의 왕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 기녀를 미워하는데 이 기녀가 명칭상에서 여전히 그리스도께 속했기 때문입니다. 이 책에서 짐승은 하나는 로마를 가리키고 하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여기서는 적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적그리스도가 네로가 죽고 부활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이전에 세상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을 가장 핍박하였었는데 그가 부활했다면 어찌 그의 로마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으로 변한 것을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첫 번째로 할 일은 바로 큰 기녀를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가 큰 기녀를 미워하는 이유는 첫째, 기녀의 행위가 너무 비열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양심이 비록 하나님의 빛비춤은 받지 못했지만 그들도 로마 천주교의 행위가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떡이 신부의 축복을 거치면 주의 몸으로 변하는 것, 오직 신부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고 죄를 신하는 것도 신부를 향하여 고백하고 이단 재판소는 이교도들을 관리들에게 넘겨주었으며 면죄부를 남발하는 등 외에도 그녀의 비열함, 속임, 탐욕은 교회 밖의 사람들조차도 눈에 거슬리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그녀의 좋은 것 때문입니다. 로마 천주교에도 하나님은 삼일 하나님이라는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정녀에게서 태어났다는 등 적지 않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또한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부활, 승천 등을 인정했습니다. 그녀의 명칭은 바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녀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녀를 다루는 방법은 첫째, 그녀를 망하게 합니다. 망하게 한다는 황량하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교황이 거주하고 있는 바티칸은 황량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그녀로 하여금 벌거벗게 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녀로 하여금 물질적으로 손실을 입게 할 것이며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아마 그녀의 비밀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셋째, 그녀의 살을 먹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그들의 살을 먹는 그 자체이고 영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아마 그들의 위대한 인물들을 죽이거나 혹은 로마 천주교의 교도들을 죽일 것입니다. 넷째, 불로 그녀를 아주 살을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땅 위의 임금들과 그녀는 좋은 친구지만 그녀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만 그녀를 위하여 슬프게 탄식할 수 있을 뿐 그녀를 도울 수 없습니다. 일곱 번째 왕도 그녀의 친구지만 잠시일 뿐이며 역시 그녀를 도울 수 없고 적그리스도는 그녀의 큰 원수가 될 것입니다. 17장 17절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이것은 아마 기녀를 제거한 후의 일일 것이며 이때는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하는 때와 같습니다. 17장 18절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기서 여자는 로마를 가리켜 말한 것인데 이는 요한의 때 오직 로마만이 땅 위에 큰 성의 여러 임금들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물질적인 바벨론 18장 1절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 지더라. 이분은 바로 그리스도 자신으로 그분 이외에는 아무도 이와 같이 큰 권세를 가진 분이 없고 아무도 땅으로 하여금 영광을 바라게 할 수 없습니다.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양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짐승과 열불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로마의 종교적인 부분을 회멸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로마시를 멸하시려 함으로 이와 같이 크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은 구약에 예언된 적이 있습니다. 18장 3절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돕으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여기서는 세 가지 일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 열국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는데 이것은 특별히 로마의 종교적인 일부분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둘째, 땅의 왕. 이것은 종교적인 로마와 도시에 다 해당됩니다. 셋째, 땅의 상고. 이것은 특별히 로마의 상업에 참여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8장 3절의 마지막 문장은 하나님의 상업에 대한 견해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아마 상업이 다시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상업이 발달한 이유는 사치 때문이며 상인은 사람들의 사치를 만족시켜주고 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함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칭찬할 만한 업이 아닌 것입니다.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성은 로마시를 가리키며 또한 종교적인 로마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일곱 대제를 쏟으시면 외상과 지진 등이 뒤따릅니다. 이어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시자마자 큰 우박이 내립니다. 17장은 우리에게 바벨론이 바로 그 큰 기녀라고 말해주는데 이는 그녀의 이마에 이름이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며 또한 그녀의 이전의 역사와 장래의 적그리스도의 출현과 그녀의 결국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18장에서는 우리에게 큰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거기서 나와 이 명령은 비록 이때에 내려졌지만 그 대상은 17장 5절의 큰 바벨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인데 이는 종교적인 로마 안에도 역시 참으로 주께 속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18장 5절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구절은 16장 19절과 아주 상합하며 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기억하신다는 것을 말하며 17장은 전적으로 종교적인 그 부분이 소멸될 것임을 말하며 18장은 온 바벨론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당할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가 기억났을 때마다 즉시 형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정확히 기억하시고 잊어야 할 것에 대하여서는 깨끗이 잊어버리십니다. 18장 6절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이것은 로마서 2장 6절과 9절의 말씀을 성취한 것이지만 여기에 갑절은 로마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에서 말한 그들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라는 말과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마 두 번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그가 섞은 잔, 장래 하나님이 로마시를 심판하시는 것도 로마의 종교적 방면의 죄악으로 인함일 것입니다. 18장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교회는 자신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로마 천주교는 그것을 반대로 적용하여 행했으며 또한 사치했습니다. 18장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고통이 있기 때문에 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고통을 주신 이유는 그녀로 애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 하나님은 구약의 이름이며 하나님께서 구약의 위치로 돌아가셨음을 표시합니다. 18장 9절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땅의 왕들은 여자를 도와줄 아무런 힘이 없는데 이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므로 그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장 16절에서는 기녀가 불태워지고 18장 9절은 이성이 불살라집니다. 18장 10절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이 한 번은 왕이 말한 것입니다. 18장 11절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많은 사람들이 지리적인 위치에 따라서 볼 때 로마는 결코 상업의 중심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18장 11절에서 말한 것을 주의해 보면 이성이 들어오고 나가는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들은 사서 들여오는 것을 제외하면 아무것도 팔 것이 없는데 이는 적그리스도가 거기에 거하며 지극히 사치하기 때문입니다. 18장 12절에서 13절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난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모두 일곱 종류의 상품이 있는데 첫째 보석, 둘째 의류, 셋째 그릇, 넷째 향료, 다섯째 맛있는 음식, 여섯째 소, 양, 말, 수레, 일곱째 종들과 사람의 영혼입니다. 여기서 종들과 사람의 영혼은 몸과 영혼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어느 유명한 사람은 바벨론에서 지키는 것은 첫째로 금이요 마지막은 영혼이라고 말했습니다. 18장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이것은 로마시에 대하여 그녀가 지나온 것을 말한 것입니다. 18장 15절에서 16절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들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이 구절에 화이도다 화이도다 라고 말한 것은 상고들이 말한 것으로 17장 4절과 비교해 보면 앞뒤가 아주 상합합니다. 18장 17절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 절을 다니는 성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일시간에 망하였다는 것은 앞의 구절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18장 18절에서 19절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도다 화이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에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화이도다 화이도다 여기서는 선장과 성객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일시간에는 이 책에서 세 번 언급되었습니다. 첫째 왕이 말했고 둘째 상고들이 말했으며 셋째 선장과 일하는 자들과 성객들이 말한 것입니다. 18장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시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 성도들 가운데에는 구약의 사람들이 다수 있을 것이며 성도들 가운데는 그리스도인들도 다수 있을 것이며 성도들 가운데는 두 번째 오순절의 사람들도 다수 있을 것입니다.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벨론을 멸하실지는 모르지만 16장 19절에서 하나님이 큰 바벨론을 기억하시는 것은 바로 큰 지진이 있은 후입니다. 그러므로 아마 지진으로 멸하실 것입니다. 지진이 있으면 반드시 불이 있으므로 땅 위의 왕과 상고 등은 멀리서 불타는 연기를 볼 것이지만 가까이서 도와주지는 못합니다. 18장 22절에서 24절 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통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아니하고 너의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더 이상은 여섯 번 사용되었으며 23절 후반부에서 24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이르게 한 세 가지 원인을 말합니다. 첫째, 땅 위의 상고들은 다 땅 위에 존귀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둘째, 만국이 그녀의 복술에 미혹되었으며 셋째, 모든 죽임당한 사람들의 피가 다 이 성 중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상업의 잘못은 부의 군영 대신에 사람을 속이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복술은 귀신을 부르는 일인데 장래 귀신을 부르는 일은 아마 로마가 중심이 될 것입니다.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도 로마가 가장 심하였습니다. 세 번째, 하늘의 참미. 19장 1절에서 6절은 18장 24절의 계속입니다. 19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 일 후는 바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한 후이며 무리는 은혜 시대에 구원받은 무리뿐 아니라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할렐루야는 알렐루야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 이것은 헬라어이며 주님을 찬미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는 것은 구원과 영광과 권능이 이제 다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19장 2절,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는 15장 3절의 의롭고 참되시도다와 상합합니다. 참되시도다라는 것은 실제적인 상황을 따라 심판하시는 것을 말하고 의롭다는 것은 방법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아래에는 하나님이 로마의 종교적인 방면을 심판하시는 것을 인용하여 하나님이 의롭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19장 3절,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로마시의 연기는 소멸될 것이지만 오직 그녀의 형벌은 세세토록 미칠 것입니다. 19장 4절,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이것은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된 24장로와 내 생물입니다. 하늘의 무리들은 먼저 할렐루야라고 말하고 그 후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그들과 아멘 할렐루야라고 했는데 이곳으로 보아 그들은 하늘의 무리와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무리는 구원과 영광과 권능 등을 말한 것으로 보아서 교회가 분명히 포함되어 있지만 24장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더 이상 24장로가 언급되지 않는데 이는 그들이 이때 직분에서 물러났기 때문입니다. 19장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무론 대수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이곳은 마지막으로 언급된 보좌입니다. 보좌는 하나님의 전 안에 있으며 지금은 전만 있고 성은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 성만 있고 전은 없을 것이므로 19장 5절 이후에는 더 이상 보좌가 언급되지 않습니다. 음성은 주 예수님의 음성인데 이는 5장 6절의 어린 양이 보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인데 이는 이 책은 교회 중에서 개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이들입니다.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주님이 줄곧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뇌성은 위엄 있는 음성입니다. 통치하시도다의 원문은 이미 왕이 되셨도다인데 이는 주 전능하신 이는 곧 왕이셨으며 이제야 나타나는 것일 따름입니다. 네 번째, 어린 양의 혼인과 혼인잔치. 19장 7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신부는 과연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틀림없이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닌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19장 1절의 무리는 구원받은 이방인들과 구원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함하며 물론 교회는 그 안에 있습니다. 7절은 무리의 선포인데 교회도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와 같이 말한다면 신부는 다른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은 교회의 전체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오직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만이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이 있습니다. 셋째, 이 신부와 바울 서신에서 말한 것은 다릅니다. 바울이 말한 신부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여기에 신부는 자신의 의의를 입었습니다. 바울 서신은 교회 전체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았지만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나누어서 교회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방면을 봅니다. 바울 서신 안에서 교회가 기뻐하심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있지만 계시록에서는 교회가 열납을 받는 것은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바울 서신 안에서는 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이지만 계시록에서의 교회는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의 두 무리로 나누어집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다섯 명의 슬기로운 처녀는 다만 혼인잔치에 참석했을 뿐 신부는 아닙니다. 여기에 어린 양의 신부는 바로 이기는 믿는 이들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사내아이의 원칙으로 되돌아갈 필요가 있는데 사내아이가 한 것은 교회 전체를 대신하여 한 것입니다. 교회 전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르러야 신부이고 그날이 이르러야 비로소 예비됩니다. 그러나 이미 천년 일찍 이기는 자들이 먼저 예배해 놓은 것을 교회 전체가 예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신부가 이미 예비되었다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성전 안에 계시고 무리에 찬송하는 음성도 성전 안에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때가 이르면 성전은 점점 그 지위를 잃어버릴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때에 이기는 자들이 성 안에서 왕이 되고 성전 안에서는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의 때에는 성전은 없어질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고 어떤 이는 혼인잔치에 참석하지 못할 것입니다.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신부는 새 예루살렘의 상징이며 입게 하셨은즉은 그들에게 보상을 줄 것임을 나타냅니다. 빛나고는 백색인데 이것은 17장 4절에 큰 기녀가 입은 것과 상반됩니다. 깨끗한은 원문에 따라 해석하면 깨끗한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19장 14절의 깨끗함과 동일합니다.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 의는 원문으로 복수이며 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4절의 우리의 의에서의 의도 역시 복수의 의입니다. 성도, 이 성도들은 곧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신부가 되는 것은 짧은 시기일 뿐이며 나머지는 시종 아내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도 이와 같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의 시대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될 것이며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린 양의 아내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믿는 이들과 이기는 믿는 이들로 나누는 이유는 이기는 믿는 이들만이 천년 왕국의 새 성과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 하늘과 새 땅은 구원받은 자와 이기는 자들 모두에게 분깃이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 가르치는 성도는 다만 그리스도인만을 가리킬 뿐 아니라 유대인들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때에는 성문이 처음으로 개방되어 한 무리의 이기는 믿는 이들을 들어오게 하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이때 들어갈 수 없습니다.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은 청함을 받았으며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 성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이고 이 성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운 것을 누리는 사람은 바로 청함을 받은 사람이며 자신이 행한 의의를 옷 입은 성도이고 그들은 이 성의 모든 영광과 아름다움을 미리 누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21장 5절과 22장 6절은 모두 두 번에 걸쳐 이와 같이 말했는데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특별히 앞에서 말한 것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은 휴거는 한 가지 작은 일이고 오직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사람만이 왕국의 분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함받지 않은 사람들은 왕국의 분깃이 있을 수가 없고 이 혼인잔치는 반드시 이기는 믿는 이라야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과 계시록 3장 20절의 약속은 상당히 상합되는데 이는 그곳에서 언급된 잔치가 여기서도 언급되었기 때문입니다. 19장 10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천사는 하나님의 종이며 우리도 그렇습니다.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하나의 가장 큰 시험입니다. 대언의 영은 예언의 영으로 번역할 수 있으며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32절에 말한 선지자의 영인데 이런 선지자가 예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아마겟돈 전쟁.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지나가고 이제는 주님이 사람들을 데리고 땅 위에 내려옵니다. 충신과 진실, 이 명칭은 1장에서 사용된 적이 있으며 여기서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이름으로 그분과 세상의 관계를 나타내지만 1장에서 이 이름은 그분과 교회와의 관계를 중시합니다. 19장 12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여기에 면류관은 한층 한층의 것이며 꼭대기가 없는 것이므로 많이 쓸 수가 있습니다. 이 이름은 하나의 특별한 이름입니다. 주님이 버가모 교회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얻은 특별한 이름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19장 13절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 의복의 피는 결코 하늘에서 뿌린 것이 아니라 땅에서 전쟁할 때 뿌려진 피인데 이것은 바로 아마겟돈 전쟁 때의 광경으로 이사야 63장 1절에서 6절까지에서 나온 것과 상합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직 요한만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로 보아 이 책은 요한이 쓴 것입니다.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어린 양을 따르는 이들은 바로 17장 14절에 택함 받아 부르심을 받은 충성된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지위는 이때 이미 다 정해진 것이며 여기서는 무릇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만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신부의 의복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입니다. 둘째,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은 세상의 영광과 아름다움입니다. 셋째, 무릇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님과 함께 강림하는 사람들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무릇 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넷째,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혼인잔치는 왕국 안에서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 책 3장 20절의 잔치는 19장 9절과 상합합니다. 여섯째, 청함을 받는 것과 잔치에 앉는 것은 차이가 있는데 무릇 청함을 받아야만이 잔치의 분깃이 있습니다. 일곱째, 19장 9절에 복이 있다는 것은 20장 6절에서 복이 있다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덟째, 새 예루살렘은 왕국시대에서 어린 양의 신부이며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아내입니다. 그러나 21장 9절에 때 그녀는 아직 신부의 모양이 있습니다. 19장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곳에서 언급된 주님은 세 가지 일을 하시는데 첫째,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이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둘째, 철장으로 다스리며 이것은 2장 27절과 12장 5절에서도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왕국의 시작이며 그분은 모든 반대하는 권세들을 부수실 것입니다. 셋째, 전능하신 이의 명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밟겠고 이것과 14장 17절부터 20절,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은 상합되는 것입니다. 19장 16절 그 옷과 그 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분이 말을 타셨기 때문에 특별히 그분의 다리가 언급되었습니다. 19장 17절에서 18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구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무론대수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청함받은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큰 잔치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위한 것입니다. 19장 19절에서 20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이 단락의 성경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을 말합니다. 19장 11절에서 16절은 주님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하실 것을 말하며 19장 17절에서 18절은 나는 새들이 어떻게 실패한 자들의 고기를 먹을 것임을 말하고 19장 19절에서 20절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의 결국을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세 가지 일을 행하는데 첫째, 짐승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둘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으며 셋째, 짐승을 경배하던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산채로 이 한마디는 주의해야 하는데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해석한 13장 11절에서 18절과 상합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들의 육체는 두 번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산채로 지옥에 던지우는 것입니다. 19장 21절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이것은 짐승을 따르는 자들의 결국입니다. 충성스럽게 주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보다 천년 일찍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성스럽게 적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먼저 천년 동안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사단이 결박을 당함. 20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이 책의 9장 1절은 우리에게 무적행의 열쇠가 사단에게 주어졌으며 그는 두 가지 일, 곧 두 사람을 부활하게 하고 방충으로 사람을 상하게 한다고 말해줍니다. 사단이 이 땅 위로 쫓겨나는 것은 공중에 전쟁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때 사단이 무적행으로 쫓겨나는 것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로 승리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로 충만합니다. 20장 3절 무적행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누이리라. 아마 어떤 사람은 왜 즉시 용을 불못에 던져 넣지 않는가를 모를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용은 육체대로 말하면 죽은 적이 없으며 무적행은 영을 가두어두는 것이며 용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은 마치 구로 하여금 죽음을 통과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봉하였으므로 아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용을 천년 후에 다시 풀어주는 것은 세 가지의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첫째, 용이 회개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내고 둘째, 사람의 아직 드러나지 않은 죄를 폭로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천년 왕국.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보좌들은 원문으로 많은 보좌들이며 심판하는 권세에서 원문은 권세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세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첫째, 이기는 자들은 이미 보좌에 앉은 이들입니다. 심판할 권세를 얻는다는 것은 왕국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2000년 동안 순교한 이들은 다섯째 인을 뗄 때 말한 제단 아래의 영혼들이며 2000년 동안 주님을 위하여 증거하고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영혼은 원문으로 혼이며 사람입니다. 부활은 사람의 부활이지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셋째, 대월란 가운데 순교한 사람들은 대월란 가운데서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이며 또한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일을 주의해야 하는데 첫째, 이 사람들은 결코 20장 4절에서 비로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다만 부활의 일을 회상하는 것일 뿐이며 요한은 결코 이때 비로소 그들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여기서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보았다고 했을 따름입니다. 둘째, 여기서 살았다는 것은 부활한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가리킬 뿐 아니라 살아서 들림받은 사람들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살아서 들림받는 이들이 많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도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과 열왕기하 13장 21절, 계시록 1장 18절은 다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0절에서 12절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살고 함께 왕노릇할 것을 언급합니다. 20장 5절에서 6절,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첫째 부활이라 할 때 부활이 오직 한 번이라는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세상에 많은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천년왕국 이전에 있을 최상의 부활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5절 첫머리의 인은 4절 마지막에 언급된 두 가지 일, 즉 부활과 왕노릇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첫째 부활은 원문에서 최상의 부활인데 바로 부활할 뿐 아니라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20장 4절에 두 개의 동사, 부활하는 것과 왕노릇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5절의 인은 안문장의 부활과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것을 일컬어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 부활은 하나의 상급이며 부활할 뿐 아니라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꼭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소로 가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첫째 부활과 아주 상대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바로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믿는 이들이라야 이 첫째 부활에 분깃이 있을 뿐 아니라 살아서 휴거된 이들도 첫째 부활에 분깃이 있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상급을 받을 때이며 가품을 받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죽음에서 부활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영의 부활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의 뛰어난 부활을 얻기를 바랬으며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은 바로 20장 5절의 최상의 부활이며 또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다시 읽어보면 바울은 1장에서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 것을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3장에 이르러서는 그가 어떻게 죽음에서 부활할 소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은 그가 기다리는 것이 주님의 다시 오심이라고 밝히 말하는 것으로 보아 그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소망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은 비록 죽음에서 부활하는 일을 포함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아래의 두 개의 명사는 다른 것입니다. 첫째,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은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둘째, 죽은 자의 부활은 천년 후의 일입니다. 천년 앞서 부활하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것이며 천년 후에 있을 부활은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물론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포함합니다. 복이 있고는 즐겁고 라고 번역되어야 합니다. 금세에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다 거룩한 것은 아니며 거룩한 사람들은 금세 즐거워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첫째 부활은 세 가지의 복이 있는데 첫째,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은 바로 불못입니다. 만일 첫째 부활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또 둘째 사망의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장래 징계와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에서 6절도 형제들을 잘 대하지 않으면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은 사람을 지옥불에 던져놓을 권세가 있는 주님을 두려워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 지옥이 한 무리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가지는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혹 어떤 사람은 성경은 사람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떻게 여기서 또 그리스도인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이하의 성경 구절들이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열거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 52절에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원문에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는 아니하리라이며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는 원문에서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는 아니하리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영원히 멸망치 아니하는 원문에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은 아니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의 원문은 반드시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들은 틀림없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것입니다. 제사장의 의미는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무리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이며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극히 친밀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제사장이며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지만 천년 왕국의 때에는 반드시 첫째 부활의 분깃이 있을 것이며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야만 아론은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싹 난 지팡이는 부활을 표명합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누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제사장인가를 나타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애굽에서 나왔을 때는 모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후에 어떤 사람이 금송아지를 숭배함으로 인하여 실패하여 하나님은 아론 지파를 제사장으로 택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여기서 제사장이 되는 것은 이때 여전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것처럼 경배를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구약에서는 어떤 왕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으며 어떤 제사장도 왕이 될 수 없었지만 여기서는 한 무리의 제사장들이 또한 왕이 됩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왕으로서 땅을 다스립니다. 오직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수 있고 함께 영광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다만 왕노릇하는 사실만을 말하고 그들이 어떻게 왕노릇할 것인지는 말하지 않는데 여기서 왕노릇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